당신은 어떤 목표, 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를 물어볼 때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비전이 없다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 라고 할 정도로 한심하게 또 생각하는 경우, 무시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물어봐요. 젊었을 때 젊은 친구들 상대방한테 또 물어봅니다. 청년부 다닐 때 비전이 무엇입니까? 등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비전이 나의 꿈, 나의 소망, 목표, 목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등등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출처가, 비전이라는 출처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의 뜻이 계시되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성경에서 번역이 될 때는 이상, 환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비전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두 신뢰를 본다면은 아브라함 경우에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이상 중에 하나님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고 될 때 이 이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vision이라고 써 있어요. vision.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꾸는 목표, 소망, 꿈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렇게 묻습니다. 고넬료 하니 이렇게 말할 때도 이 환상이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꾼 이 환상이 뭐예요? 결국 이방 열방들에게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을 계시하는 의미에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환상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온 거지 고넬료가 자기가 구원받다고 소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상,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환상 중에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전이라는 게 너무 나 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원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은 전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비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평을 버려라. 불만, 불평을 버리고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게 과연 비전의 삶인가? 그러나 비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불만, 불평을 버리고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고 살아가냐면은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앞일에 되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있다가 이제 광야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비전의 삶이에요. 근데 그 비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불만만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한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광야 여행기를 보면서 참 참담한 느낌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 불평만 하는 민족이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불만,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연이어 불만, 불평, 물이 없다 불만, 불평, 채소가 없다 불만, 불평,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기가 없어서 불만, 불평, 끊임없이 끊임없이 불만,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만, 불평이 언제 불만, 불평을 하게 되느냐, 요셉 자손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묻습니다.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이건 불가하다는 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나는 큰 민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한 제비 한 분깃만 주느냐, 이것은 불공평하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분깃이라는 것은 한 포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한 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때 단 한 번의 그런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땅을 기업을 받았다,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큰 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한 기업만 준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좀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참 이 특별 의식, 이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뛰어난 민족이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처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여기서 보면 한 제비, 왜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우리한테 불공평하게 한 목만 돌아오게 하느냐,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자기 중심적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들은 더 큰 민족이고 더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를 똑같이 다른 민족, 다른 지파를 대우하듯이 우리를 대우하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한 분깃만 받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 자손이 사실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 자손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었죠.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야곱 열두 지파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유업을, 기업을 받게 되었는데, 이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분깃 한 제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분깃을 받았고 므낫세 지파도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큰 지역이었어요. 유다 지파 그 위쪽에 위치한 큰 지역을 받았고 굉장히 넓은 광활한 지역이었었고, 또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또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도 또 받았습니다. 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역을 사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들이 그 기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공평하다라고,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나한테 이 한 분깃만 줬다고, 왜 이렇게만 주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자기들 자신이 큰 민족이라는 이 특별의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 특별히 요셉 지파 사람들이 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계수할 때, 민수기에서 26장에 계수할 때 보면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단지파, 이사갈 지파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큰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큰 지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조상 요셉의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이 자긍심, 자부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과 다른 지파와 이것을 비교할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이 평가 절하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우월의식은 특별한 의식은 비교의식과 맞물리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낳게 됩니다.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큰 민족이야. 좋은 전통과 좋은 그 어떤 그 선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교만한 족속들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는 이런 자긍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결국 자기들이 받은 이 기업은 너무 적다. 더 많이 달라라고 이렇게 더 기업을 더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큰 민족이다.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다. 특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특별의식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내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그대로 알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상황에서 내 자신을 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이렇게 보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되어서 온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탈란트 비유에서도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다섯 달란트, 네 달란트, 세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 받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묻어둡니다. 그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긍휼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나머지 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다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가져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탈란트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은사, 탈란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의 대상, 비교하는 어떤 비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사나 달란트 같은 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은사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달란트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만약에 중요시를 여긴다면 달란트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그 달란트가 뛰어나게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할 때 당신은 달란트가 없습니다. 이분에 비해서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중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도 그런 달란트 은사 배치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는 은사 배치 뭐 세미나 프로그램 이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인간의 측면에서 모든 시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받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것이 한 달러트든 두 달러트든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충성 그 자체, 마음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시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이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달란트 뭐 이렇게 있는 사람 하나면 우리 찬양대, 우리 교회 찬양대는 잘 부르시긴 하지만 성악 전공한 사람들만 해야 돼요. 성악 전공한 자들 중에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 전공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 달란트를 만약에 따진다면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봉사 중에서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선포하고 설교하는 게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왜 목사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될 때는 거기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될 때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따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하고 싶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몇 가지 부류로 생각해요. 아, 저분은 대학교 때 젊은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활동했나 보다. 막 그런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싶나 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교회 오면은 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 시스템에 맞게 설교하기를 이제 접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가 되고 싶은 분, 평신도인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고 싶은 분들 중에서 막 말씀을 막 자기가 설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해가 돼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침례교 신자. 왜냐하면 침례교에서는 예전에 신학을 하지 않고 한국 경우가라기보다 미국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침례교에서는 그 먼저 이게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합니다.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신학을 하게 합니다. 뭐 절차와 순서는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요즘에 침례교에서는 다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경우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설교를 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단에서 들어가 있던 사람. 이단의 성경 교육을 받고 이단의 성향과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이러한 상태가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단이 설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그만하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단입니까? 이단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배제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샌디에고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샌디에고의 적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부터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십일조를 항상 하고 교회 모든 일에 헌신적이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직분도 주고 재정부장도 맡기고 뭐 구역장도 시키고 모든 걸 다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단적 사상을 다 가르쳐버려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것이 그게 이단 사상인지도 모르고 아이고나 좋다 하고 그냥 교회가 와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특별히 설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평신도한테 맡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디에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막 설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병원에서 이 세상에서요 병원에서 왜 의사들을 아주 잘 대우하고 뭐 셀러리도 많이 주고 왜 의사를 이렇게 높이 그런 사회적 신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 설교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설교라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한테 준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건 세상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죠. 세상 사회에서 어디 무허가 의사한테 죽어가는 사람 어떤 중병 환자를 맡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냐,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의 한 달란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그 어떤 탈란트나 직분이나 그런 것에 충성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전이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삶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전의 삶은, 성경적인 비전의 삶은 해야 될 것을 다 한다. 여러분, 비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비전의 삶이에요. 비전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야, 앞날만 생각합니다. 앞날에 내가 뭘 할 거라는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생각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당면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삶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비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어떻게 비전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15절은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이 한국말에서는 이 민족이 되므로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한 분기밖에 못 얻었다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가 영어 성경에 사실 이게 히브리 성경하고도 맞습니다. 영어로 보면 If you are so numerous, 그 다음에 I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is too small for you,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If라는 말이죠. 조건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다면,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이라면 불만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네 생각에 큰 민족이고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면 나에게 왜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았다고 불만 불평하고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하라. 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불만 불평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민족이라면,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라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땅 산림에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지가 없다면 저 산림이 있는 산지 그 나무가 있는 숲이 있는 그 산림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바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비전의 삶, 비전 목표를 가지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미스해버리고 놓쳐버리고 자꾸만 미래만 생각해요. 미래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지 못하는 것, 미래에 되어질 것, 뭐 목표를 갖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민족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이 땅이 좁다라면 지금 그 저기에 있는 땅 삼림 지역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거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얻어서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개척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삼림에 올라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비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척한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희생이, 대가가 필요한 것이 개척입니다. 그 산지, 얼마나 많은 숲들을 다 개간하고 다 없애버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clear land라고 그랬죠. clear land for yourselves. 그 땅들을 완전히 다 개간하고 다 깨끗이 하고 쓸만한 농토로, 그리고 살 수 있는 거주지로 사용하는 데에는 희생과 노력과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불만 불평하지 말고, 네 자신이 뭐 큰 민족이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해야 될 것에 최선을 경주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을 했을 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은 안 될 거다, 불가능한 이유를 나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개척하고 해야 될 바를 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안 돼, 안 돼, 자꾸만 불가능한 것을 나열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벌써 다 이밸류에이션을 다 한 거예요. 다 평가한 거예요. 그 산지는 넉넉지도 못하고 안 된다, 너무 좁다. 왜냐, 산지니까 가서 개간해야 되니까. 개간하기 싫은 거죠. 개척하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골짜기 땅에 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든지 다 철병과 있다. 이 산지가 협소하고 그 산지가 너무 좁다라고 말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It's impossible for us to take the land.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안 되는 이유만 벌써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의 삶으로 나가기도 전에, 개척하기도 전에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땅도 좁고 이 숲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있다는 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 아직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살이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권에서 있었어요. 이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도 이 철병거, 이 철을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죠. 자기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다 철병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이유, 그 산지를 자기들이 점령하고 그 산지를 개척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이유가 타당한 근거 있는 이유일까요? 철병거가 있다는 이 이유가 근거 있는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었지만 그 철병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개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16장 하반절,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줘요. 여호수아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는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더라.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의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에브라임 가운데 사역하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니라. 13절, 17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육을 시켰고, 강성했으면 다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종으로 사용하니까. 사육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현실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사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결국 자기들이 힘이 강성해서 결국 그 가난족 속들을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쫓아낼 수 있었지만, 현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타협하고 결국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했다는 게 뭐예요? 죄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이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가난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족속도 우상을 믿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가난, 그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합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죄와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려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요, 누가 결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결심합니다. 불신자 남편이 결심하고 믿는 아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결심합니다. 믿는 사람이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가 결심합니다. 저 사람 그래,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예수 믿는데 좀 엉터리로 믿는 것 같아. 내가 좀 꼬셔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재밌는지 자꾸만 가르쳐주려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 예수 믿는 게 뭘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 믿으면 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요 하면, 술집에 가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쌈을 탁 해놓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삼겹살을 올려놓고 쌈장을 얹어놓고 거기다 여러 가지 놓고 그 다음에 그 소주를 한 잔 탁 먹어보는 이 짜릿한 마음, 이 기분, 이걸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을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굳은 결심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고부동한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을 완전히 다 상실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같이 똑같이 행하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모든 것을 다 추구하면서 예수 믿는 그런 이중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런 측면으로 이끌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결심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더니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못 쫓아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결국 못 쫓아내고 거기서 살고 거기 있다가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다가 나중에 그 가난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컴프로마이즈 했기 때문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 그 한계에 도전하는 삶이 성경적 비전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대니까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시 또 말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니까 다시 재차 말합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골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그래, 네가 큰 민족이야라고 자부하고 자긍심에서 그렇게 나는 큰 민족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래 나도 인정한다, 네가 큰 민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권능이 있은즉, 그 큰 민족의 큰 권능, 능력이 있다라면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하라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의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한 분깃만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왜 나한테 이것만 줍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라. 네가 생각하는 그 한계, 그 한계점 안 된다, 불가능한다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한계점을 초월하라는 것이죠.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그 끝까지, 이 산림의 끝까지 누가 그것을 개척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끝까지 우리가 추라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끝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끝까지 네가 추라이해서 네 것이 되게 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이 가나안 사람이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거, 이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철병거라는 것은 마치 탱크가 없는 사람들한테 탱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화력에 있어서 자기들은 지금 총칼로 뭐 이렇게 하고 창칼로 하는데 저쪽은 지금 그 화기에 있어서 엄청난 뛰어난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겠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 그 자체라는 거죠. 철병거를 가졌다,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이유를 나열하지 말고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하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 전전전전 나오면은 이 똑같은 동시대 갈렙이라는 사람, 제가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근데 14장에 보면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며칠 한 달 전인가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내가 85세라. 85세 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녕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임마누엘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필경 그들이 크고 견고하고 큰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약속의 말씀을 자기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 아낙 자손,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갈렙이 쫓아낸 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데 이 아낙 사람들, 이 아르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15절,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가랏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가장 큰 사람, 장대한 족속, 거인 족속이 바로 이 헤브론 지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관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관건은 믿음입니다. 싸움의 관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뭘 보였냐면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에 현실적인 보이는 것에 충실해서 보이는 거. 철병거를 봤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누가 나와 함께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철병거를 보고 덜덜덜덜 떨어서 불가능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 베드로의 그 브라더가 또 나오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무엇 하겠나이까. 이 빌립이나 안드레가 말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 가지고 있는 것만 충실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자기와 지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를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철병거만 보고 있지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그 문제와 철병과만을 보면 본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계산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을 한 200데나리온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숫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다 계산합니다. 현실적이고 산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